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는 사실 많이 안 보이셔서 다들 어디 가셨나 했는데 예, 그새 또 많이 오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또 조 목사님 오셔서 찬양을 항상 이렇게 또 은혜롭게 이렇게 그 인도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더욱 귀하게 여겨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온 부분들을 놓고 같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서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더 일찍 서둘러서 오시면 시간 맞춰서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하도 자주 얘기해서 이제는 뭐 말하든 말든 별로 상관치 않으시는 것 같은데 예,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죠.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나타나 보입니다. 왜 갑자기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성전 건물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앞에 있는 전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 뭐냐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면서 그들을 말하기를 내가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그 선지자들을 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너희가 선지자들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왔는데도 나를 거부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공모하느냐? 이 부분을 바리새인들에게 지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 24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주 입에 담기 힘든 그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35절, 36절을 보시면 35절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과 의로운 자들의 피들이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6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이 세대에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함께 동조하고 함께 핍박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세대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보시면 40절이 없네요. 7절에서 39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탄식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잠깐 읽어보면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이 다윗 왕 이래로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도시였죠.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위하기도 하고,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많은 이적을 행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이 예루살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죠. 그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는 38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생각하기에 놀란 것이죠.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면 예루살렘 전체 도성을 다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함께 거하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헤롯이 재건축을 한 성입니다. 헤롯은 거의 건축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도성을 짓기도 한 사람인데 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축을 리모델링을 했다고 그랬나요? 뭐 그렇게 다시 건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BC 19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로 착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당시에도 그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다 완공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AD 63년에 돼서야 그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는 사람들마다 찬탄을 금치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랍비는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면 정녕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황폐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놀란 거죠. 그토록 아름답고 웅장하고 오랫도록 건축이 되었던 그 튼튼해 보이던 예루살렘 성전도 황폐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은 의아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일부러 예수님을 잘 보이는 곳으로 인도해서 성전을 다시 한번 가리키면서 그들의 귀를 의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다시 한번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감람산 강설 뭐 또는 뭐 감람산 교훈 뭐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초반에 보면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 다음으로 긴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와서 물은 거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님의 오실 때와 세상 끝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24장이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채 40년도 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문자 그대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이 됩니다. 그것이 AD 7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AD 63년경에 성전이 완공이 되죠. 그리고 AD 66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민족 항거 운동을 합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24장을 우리가 그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기억이 있다라면 24장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오실 날 일어날 어떤 징조와 그때의 사건들을 기록한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 무너진 사건도 있고 하니까 이 24장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으로 봐야 할 것이냐 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은 둘 다의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라고 할지라도 24장 안에 어느 부분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는 거고 어느 부분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지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할 것과 세상 끝에 종말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서 한 대 묶어서 하나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가까이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이지만 더 멀리 볼 때에는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과 주님 오실 그때의 일은 벌써 그때부터 지금은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앞으로도 더 얼마나 더 긴 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한데 묶어서 같이 말씀하시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에 일어날 그 마지막 심판과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공통점이 가지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별로 관심 없이 들으시는데 조금 주의를 환기시키시고 저를 보십시오. 그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화요일 정도로 수정이 되고 앞으로 3일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겁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 십자가에 임박하셔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오셨죠. 그 십자가는 무엇을 위하여서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다라고만 이해하기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 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구원을 얻은 백성과 구원을 받지 못한 백성과의 구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영원한 천국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구원과 심판이 들어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은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예루살렘 멸망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당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거부하죠. 그들의 불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몰아 세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대한 그들의 행동과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세상 끝에 등장하게 될 심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어렵나요? 어려워요? 쉽게 얘기를 해서 이런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는 것은 장차 일어날 심판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요, 미니어처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엄청난 재난입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의 멸망과 장차 올 세상의 심판과는 시대가 다르고 간격은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기준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동일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야말로 구원과 심판의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문제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이냐 하는 질문이죠. 그것이 제자들이 물은 질문이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할 것이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그 당시에 있을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딱 어느 때, 마지막 날에 있을 때만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 시기도 맞춰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것이 언제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모호해졌습니다. 이런 관점과 이해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이 구약 시대에 있던 모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에게 당장 구원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이 구약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막상 와 보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먼저 왔어야만 했었고, 그리고 나서 시간적 인터벌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나중에 오더란 말이죠. 예전에 한번 마태복음 처음에 강해를 할때 여러분들과 함께 그림을 통해서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일직선을 놓고 앞에 산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산까지만 가면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 산에 가보니까 그 산만이 아니라 그 뒤에 더 멀리 큰 산이 놓여 있더라는 거죠. 일직선으로 가 있고 각도상으로 그 산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산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구역에 있는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을 때그한 모습만 보게 된 거죠. 그두 개가 하나처럼 겹쳐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셨어야 됐고, 그렇다고 해서 먼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닌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성취되고 시작이 된 것이죠.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이 종말을 생각할 때에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때 예루살렘 멸망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마지막이 아니라 그 이후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신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도들도 그렇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시 오심과 그 심판의 때가 당장 그들의 사는 삶 가운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긴장감으로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한없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이라는 그 때라는 것은 그 마지막 날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이라면, 좀더 간격을 좁힌다면 우리들의 인생 안에서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종말이요, 심판의 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죠. 일 마치시고 식사하시고 부랴부랴 이렇게 오시니까 얼마나 식곤증에 피곤하시고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힘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오늘은 아주 힘들더라고요. 이 진통제를 먹었는데 아주 그냥 어질어질하고 속이 메스껍고, 그래가지고 한참을 혼났는데 또 그게 좀 나을만 하니까 또 치통이 오고, 또 진통제를 먹으려니까 두렵고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그런 얘기는 다 쓸데없고. 3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명하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만 꼭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믿지 않는 것은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만 있고 심판은 나중에 있는 것이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 구원의 이면에는 이미 심판도 함께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되심과 그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절당하면 그것은 심판입니다. 여전히 더러움에 속해 있고 거짓과 악한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들지 못하고 무지와 방탕과 무감각한 모습으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벌이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자꾸 어떤 순간, 어느 때, 어떤 시기적인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두고 우리는 항상 심판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심판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인생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관점을 항상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24장 본문 가운데 여러 징조들이 나오죠. 그 징조들은 마지막 때에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동안 역사 속에서는 전혀 없던 일입니까? 가만 보면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미혹해하는 영들이 있었고, 어떤 자들이 스스로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명 소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죠.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민족의 분단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미워해서 핍박하고 미혹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딱히 이것이 마지막 날 심판에 가까이 임박해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수 없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어떤 학자는 이제 통계를 내기를 19세기에 그한 세기 동안 그 지진이 일어난 횟수를 보니까 700회 이상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느 시대에나 24장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1, 2절 제가 읽고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주서들은 내용이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죠. 분명히 그때에 어떤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아주 대단한 권세를 입고 누군가가 등장할 것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서 아주 큰 힘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어떤 반대자, 괴수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이 요한 사도는 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들었는데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것을 짐승의 수라 이렇게 나오고 그 수를 세하려 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6이 뭘 가리키느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 많은 그 이슈가 됐었고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날 뭐 바코드가 뭐 666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 고대 언어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 같은 경우에는 그 글자마다 그 글자를 숫자로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이 로마자 같은 경우에 보면 V는 5를 의미하고 X는 뭐 10을 의미하고 이렇듯이 어떤 그 단어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어떤 그 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신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네로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네로가 라틴어로 하면 네론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스펠링을 보면 Neron 이렇게 되는데 N이라는 글자는 50을 가리키고 E라는 숫자는 6, R이라는 숫자는 500, 그리고 O라는 숫자는 60, N이라는 숫자는 아니 글자는 50. 그래서 그것을 다 합치면 666이 됩니다. 그래서 네로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당시에 쓰던 그 언어는 헬라어였지 라틴어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네로가 적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꼭 심판대에 임박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어느 사회 속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로는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장 18절에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요한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적그리스도가 있으며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인물로서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풍조나 어떤 문화나 어떤 영향력이나 가치관이나 현대 사조들도 적그리스도로 이해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심판도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그것을 간과하고 놓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심판의 때라는 것이 어느 시기적, 어느, 어떤 시간적인 때를 가리켜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인생 가운데서도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때 오늘이 없는 종말론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때가 먼 미래의 어느 날로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라 일컫는 오늘을 사는 일에 있어서는 핑계를 대고 살지 않는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에 뒤로 미루고 긴장감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설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이야기를 했죠?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그들의 생각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꾸짖죠. 너희들이 정말 선지자들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피 흘린 것이 잘못된 줄을 알았다면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전하여 주는 메시지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옳게 반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안 박았을까?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제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서 오늘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거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심판의 자리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은 내일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매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심판된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일어날 징조가 무엇인가요? 물었을 때에 그 24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냐 하면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라. 어느 날 주가 임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간적인 때를 두고 그때가 아직 닥치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안일하게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그 심판은 시작된 줄 알고 그 심판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줄 알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결단하며 어떠한 초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항상 고민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히 행하여 죄악을 졌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당한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면서 고민해야 할 내용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15절에도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4장 7절에도 보시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보며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또한 우리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장차 일어날, 어떤 때에 일어날, 어느 순간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놓여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긴장감 있게 받아야 되며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에서 벗어나 무지하고 방탕하고 거짓과 속임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그 매일매일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압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